에스겔이 먹은 두루마기, 에스겔 2장 8절부터 3장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요즘은 성경책 가지고 다닌 사람 잘 볼 수 없는데 스마트폰이라는 그 괴물이 성경책을 대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저희 세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중요한 구절이나 그 감동받은 구절에다가는 빨간 연필로 밑줄을 긋는데요. 이 성경 많이 읽은 분들 보면 그 성경책에는 더 이상 밑줄을 그을 구절이 없을 정도로 온통 빨간 밑줄이 그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 그분의 그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는지 그 성경 연륜을 짐작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교회에 새로 오신 성도분들이나 혹은 교회에서 또 상을 줄 적에 성경책을 줬습니다. 그리고 저도 목사님한테 받은 성경책을 다 떨어질 때까지 읽고 또 아끼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 산성도 같이 했지만은 어머님이 들려주시는 그 성경, 저희 세대의 크리스천은 그만큼 성경책을 아끼고 사랑하고 아꼈어요. 근데 문득 그 고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접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자가 없던 시대에는 입으로 이제 구전되어 내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가 생기고 기록하고 책의 형태로 편집되기 시작했는데 고대의 성경책은 어떤 모양일까요? 자, 우리 준비한 비디오를 같이 보겠습니다.
때론 영수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아주 사소한 일이 역사를 바꾸기도 합니다. 1947년은 이스라엘이 건국의 기초를 마련한 해이자 비두인족 소년이 유대 사막에서 염소를 잃어버린 해이기도 합니다. 염소가 동굴 안에 있다고 생각한 소년은 염소를 겁주어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돌을 던집니다. 하지만 염소는 안 나오고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죠. 겁을 먹은 소년은 사촌인 무하메드 에드디브를 들여보내 동굴 안을 살펴봅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죠. 기대했던 염소나 보물은 없고 깨진 토끼 조각과 아마에 쌓인 채 항아리에 담긴 두루마리가 전부였습니다. 결국 소년은 두루마리 몇 개를 비들레헴의 구두수 선장에게 4달러에 팔아버립니다. 하지만 이 두루마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죠. 이 두루마리를 시작으로 두루마리 900여 개가 추가로 발견됐고 서기 100년 이전에 쓰인 성서 중 유일하게 남아있다는 점에서 종교적, 역사적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박물관 성서의 전당에 고이 모셔져 있는 사해 문서는 먼 과거 이야기를 속삭이며 유대교의 초창기 시대와 그리스도교의 기원에 대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성서 속의 이야기가 담겨있고 거의 모든 구약 성서를 여러 번씩 필사해 놓았습니다. 사해 문서에는 구약 성서의 꼼꼼한 필사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려지지 않은 시편, 불가사의한 글, 세계 종말에 관한 묵시록 등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보물 지도처럼 보이는 불가사의한 동판 두루마리도 있죠.
제가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1947년에 이스라엘 사해 근처에 있던 한 베두인 양치기 소년이 잃어버린 염소를 찾던 중에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데 돌을 던지니까 깨어지는 소리가 들고 동굴에 들어가니까 항아리 안에 들어있는 두루마기 스크롤을 발견했는데 나중에 구약 성경 사본으로 밝혀지고 그 다음에 그 일대 11개의 동굴에서 많은 두루마기가 발견됩니다. 에스더를 제외한 전 성경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사해 사본이라고 부르는데 현재는 가장 오래된 사본이죠. 그러니까 2000년도 더 넘은 세례 요한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던 에스네파라고 불리던 쿰란 공동체에서 기록된 아주 귀중한 문서입니다. 이 두루마기는 파피루스나 종이에 올립니다. 또 가죽, 양피지 등에다 글을 적어서 여러 장 이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양쪽 두 개의 그 나무, 저 두 개의 나무 마름대가 있어서 그 감을 수 있게 만든 지금의 책에 해당됩니다. 지금도 그 안식일 유대인 예배는 예배가 시작하면서 이 두루마기죠. 이 토라 스크롤을 두 손으로 정중하게 받들고 들어오는데 바로 저겁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책이 있지만은 이 유대인들 회당에는 저걸 보고 나가고 저걸 들고 들어오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이 이스라엘은 패역한 족속이라 에스겔을 보내고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에스겔을 보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에스겔서 2장 5절입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자식이 말을 듣지 않을 줄 부모가 알아요. 그래도 말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안 들을 줄 목사가 알아요. 그래도 말을 전한 마찬가지 심정입니다, 여러분. 2장 6절에 이렇게 계속됩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사람한테 심판의 말씀 전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치 가시에 찔리고 네, 정갈한테 물리는 네, 그런 선지자들이 참 많이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매도 맞고 뭐 말씀 전하다가. 그래서 이거 참 오래 계속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각오하라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은 쉽지 않죠. 이런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에스겔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데 오늘 찬송해 보니까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성령은 할 수 있다. 네,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에스겔을 준비시키는 거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펼치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기 책이 있더니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두루마기는 보통 한 면에만 글이 쓰여져 있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두루마기는 네, 양면 인쇄. 글들이 안팎으로 적혀있다고 하는데 그거 좋은 말도 아니고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여기까지. 자, 에스겔은 패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재앙의 말을 먹어야 할까요? 첫째,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속담이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재앙 같지만은 말씀 안에는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먹고 소화시키면은 내면으로부터 보약이, 좋은 약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이다. 책망의 말씀이 처음에는 쓰여져 있지만은 이 책망의 말씀이 우리한테 회개로 이어지게 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되살아납니다. 둘째, 다른 사람에게 하나의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는 네, 말만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전한 사람이 먼저 먹고 소화를 시킨 후에 말씀을 먹으면 나처럼 된다. 그 결과를 보여주려니까 자기가 먼저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남한테 보여주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목사가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 학자들, 성서학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성서와 고고학이라는 그 프로를 유튜브에서 한 너다섯 개 봤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그 유물들을, 유적지를 발굴하는데 학자마다 두 가지 어프로치를 합니다. 처음은 성경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그 증거를 찾아보겠다는 학자들. 또한 학자들은 성경은 완전히 허구다. 그리고서는 틀렸다는 걸 자꾸 그냥 유물을 찾으면서 증명하는 학자들로 그 똑같은 유적을 발견을 해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학자들이 많아도 그런 사람한테는 말씀의 능력이 없어요. 이 사람은 비판적으로 연구만 하고. 왜 하나님은 에스겔한테 먹으라 그랬을까요? 먹는다는 건요, 이 말씀을 먹고 나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계속되는 2절, 3절입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꿀에 비유하는 대목이 성경 여러 곳에 있죠. 시편 주의 말씀이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단하이다. 네, 잠언 24장 13절.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단이라. 여기까지요. 세상에서 우리 좋은 것 이야기할 때 자주 꿀에 비유하죠. 음식 맛이 좋을 때 야 꿀맛 같다. 그리고 서양인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허니. 이 허니가로 유명한 룰레이 캐빈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가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허니한테 그 귀중한 허니를 안 사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제가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순수한 꿀은 유통기간이 없다고 그래요. 아무리 오래돼도 괜찮다고 그래요. 이 피라밋에서 3000년 된 꿀을 발견했는데 상하지 않았대요. 오래되어도 변하지 않는 게 마치 하나님 말씀 같아요. 우리 계시록 10장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기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단아. 그 다음에 계속되는 구절이 있어요.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 달기만 하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은혜의 말씀을 들 때는 우리를 위로해 주기도 하고 부추겨 주기 때문에 말씀이 참 달아요. 소화가 되면은 때로는 이게 아주 쓴맛으로 변해서 네 죄를 알렸다 회개하라 그래서 나의 죄를 깨닫기도 하고 또 그 죄 자기 죄 때문에 예수께로 인도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걸 그 로마서에서는 말씀을 율법을 율법의 역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재앙의 말씀 같지만은 소화를 시키니까 꿀처럼 달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는 힘들고 쓰지만은 나중에는 꿀처럼 달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이 꿀같이 달아집니다. 그 순수한 맛에 길이 들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당뇨라는 진단을 받고요. 단 것을 대대로 피하고 생야채 같이 이제 요 맛이 써요. 쓴 것들의 그 맛을 길들이니까 이제는 저는 단 것보다 쓴 게 더 좋아요. 몸에 좋은 약과 하나님 말씀에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쓰기도 하고 달기도 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행가 가사 내 귀에 캔디라는 이 달콤한 말만 듣다가 나라가 망하고 집안이 망하고 단 것만 좋아하다가 우리 몸과 영혼이 죽어가는데 때로는 쓴맛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급이 마음이 갈급해요. 3장 4절에서 6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낸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 족속에 보낸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이게 좀 어려워요. 단맛을 전하는 게 쉬울까요? 쓴맛을 전하는 게 쉬울까요? I have two news for you. You want to hear good news first or bad news first? Which one you want to hear? Good news. 단 것부터 먹겠다. 쓴 거 먹고 쓴맛을 단맛으로 지워야 되는데 네.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전하는 게 쉬울까요? 모르는 사람. 네.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한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아니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저는 때때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한테 말씀 전하는 게 훨씬 더 쉽게 여겨집니다. 왜? 이분들은 성경 지식이 별로 없어요. 목사가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얀 백지에다가 글 쓰는 것 같아요. 말씀을 한 40년 잘못 배운 분들한테 이 잘못된 성경으로 그냥 머리가 꽉 찼어요. 아무리 말씀 전해도 이 예전 것 지우고 새로운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지우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차라리 에스겔을 다른 민족에 보냈으면 말씀 들을 거라고 하는 그런 이유일 것 같아요. 요즘은 교회에서요 목사님들이 쓴소리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교인들이 안 온다고. 교회 다니면서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라는 게 이제 축복의 말, 하나님 믿으면 잘 산다, 뭐 이런 축복의 말만 들으려는 사람은요, 이 쓴소리에, 쓴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쓴소리도 들어야 되는데, 쓴소리 못 들으니까 맨 잘 되는 줄 알아요. 회개가 안 일어납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제가 조엘 오스틴 목사님 설교를 가끔 들으면요, 정말 싫은 소리 안 해요. 근데 5만 명씩 모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쓴맛, 단맛, 재앙의 말씀 있는 거 다 먹으라고 강요할까요? 입 벌리라고 그래요, 지금. 왜 말씀이 사람한테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으세요. 사람이라는 피조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온 상태의 설계대로 제 기능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사탄한테 시험을 받아서 이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21세기 하이테크 첨단 제품이 매일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네, 기능이 많고 아주 편리한 제품이죠. 근데 그만큼 사용법이 까다로워요. 특히 나이 분들은 핸드폰 개발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지 한번 뒤처지게 되면요, 이런 제품과는 아예 담을 쌓고 사는 사람은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사람의 수명은 길어집니다. 살 날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그럴까요? 요즘에 TV 보면요, 나는 자연입니다. 그리고 뭐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숲속에 작은 집에 가서 혼자 조용히 살아요. 아무런 문명기구도 없이. 현대 문명에서 벗어나서 단순한 살고 싶은 사람들의 그 심리를, 그런 걸 소재로 해서 TV 쇼들이 많이 제작됩니다. 동물의 왕국, 뭐 동물의 삶을 소재라는 쇼도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살다 보니까요, 이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머리 안 쓰고 단순하게 사는 동물이 하는 짓을 뭐만 해보겠다는 거 아닐까? 자, 이 동물의 삶이라는 게 아주 단순해요. 처음 만들어질 때 그 본능이라는 게 하나님이 프로그램 하시는 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심플하게 프로그램된 소프트웨어 사는 심플한 삶이에요, 동물의 삶이. 얼마나 살기 쉬울까요? 옛날에 말이죠, 집에 따라랑 그러면 쫓아가서 전화 받고 여보세요 그러면 됐어요. 아, 요즘은 말이죠, 뭐 이게 뭘 눌러야 켜지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뭐 메모리가 부족합니다, 뭐 와이파이가 없습니다. 옛날에 참 살기 좋았어요. 라디오를 무슨 뭐 세팅을 해요? 그냥 갖다 틀면 되는데, 이렇게 소리 크게 지면 이렇게 돌리면 소리 커지고, 이렇게 하면 작아지고, 누르면 커지고. 얼마나 간단합니까? 아, 요즘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반면에 말이죠, 하나님은 다른 어떤 창조물보다 월등하게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복잡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첨단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기능이 많아요. 몸도 있죠, 혼도 있죠, 육도 있죠. 커팅 엣지 프로덕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체도 돌봐야 되지만요, 혼, 소프트웨어죠. 이 복잡하게 작동되는 이 소프트웨어를 또 업그레이드를 맨날 해야 돼요. 책도 읽고 뭐 그냥 바쁩니다. 또 영, 스피릿까지 있어요. 아주 기능이 많죠. 사용법이 복잡해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반드시 유저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이 복잡한 제품은 유저 매뉴얼이 없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류 창조와 동시에 아담에게 내가 너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아담 사용법을 유저 매뉴얼입니다. 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각종 나무 열매는 마음대로 먹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왜?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스마트폰 전기제품 사면요, 물에 빠뜨리지 마세요. 물에 빠지면 죽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 매뉴얼 무시하고요, 자기 생각대로 스마트폰 물에다 던지면 죽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런 거 그거 먹으면요. 자기 판단으로 자기 사용하면요. 우리 고장나고 죽어요. 명도 짧아지고. 여러분 가구 조립해봤죠?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남자들에 있는 문제점이 뭐죠? 매뉴얼을 무시한다는 사실. 다 빼놓고 조립했는데 아, 남는 파트가 있어요. 보니까 이거 처음 아주 중요한 파트인데 시작할 때 이거부터 했어야 돼요. 어떡합니까? 아, 빼먹었구나. 처음부터 다시 조립해야죠. 이런 경험 없는 분 손 드세요. 있으면 제가 성경책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는 지금도 반복해요. 저도 고집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구를 조립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라는 가구를 조립해 나가는 거라면 어떨까요? 반석이가 아니고 모래에다 집어짓는 거라면 어떨까요? 아, 평생 잘못 살다가 죽을 때가 가까워서 90살 된 다음에 아 무엇인가 빠졌다. 나는 잘못 살았다. 그동안의 나의 삶을 지우고 새로 조립하고 싶다. 후회해도 여러분 그 유명한 노래 가사 있죠? 때는 늦으리. 네. 제품에 문제가 익숙하지 않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 막 이것저것 해봐요. 뭐 제가 하는 짓이니까 잘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매뉴얼을 찾아서 긁고 안 되는 매뉴얼을 찾아서 하면 금방 문제가 풀려요.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의 시편. 네, 우리 같이 읽자요. 이거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다윗이 왜 이런 시를 줬을까요? 다윗도 비슷한 경험 가지고 그 삶에서 부딪히는 그 많은 어려운 점 문제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갔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1장 2절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음이 된 거 없으니라. 지금 만물을 지으신 분은 누구라 그래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는 제1격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을 지으신 예수예요. 창조주가. 삶이라는 제품에 온전한 사용법을 가르치시라고 이 땅에서의 사람이라는 제품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온전한 모델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를 떠나서 혼자 살아보려다가 후회하고 삶을 망치는 겁니다. 각각의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커스텀메이드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부르시면 목적이 있어서 그 사람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 따라서 기능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피아노 잘 치고 노래 잘하고 뭐 하고 절대음도 있고 각 사람한테 각각의 매뉴얼이 따로 있어요. 왜 남들이 있는데 나는 왜 이러냐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그 매뉴얼의 사용자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가 나를 잘못 사용해놓고 지금 누구 부려먹겠다는 거예요. 부모 잘못 만나서? 조상부터 그랬어? 아니 내가 운이 나빴어.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요. 미국에 처음 오면 영어 다 서툴죠. 뭐, 그렇죠? 텔레비 틀어봐야 안 들리고. 그러니까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TV를 틀어봐야 안 들려요. 그럼 뭘 봅니까? TV 틀어도 들리는 거. 운동 경기 중계예요 그게. 슛! 골! 페널티킥! 스트라이크! 아웃! 그거 못 알아듣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보는 거죠. 봄에는 베이스볼로 시작하죠. 가을에는 계속되다 가을에는 좀 끝날까 했더니 또 아메리칸 풋볼 하죠. 끝나요 이게 또 겨울에는 농구하죠. 아이스하키 하죠. 그리고 그 다음 해 다시 봄이 되면은 다시 베이스볼로 반복되고 예, 1년 잘 갑니다. 직장에 가면요. 그 전날 본 그 게임에 대해서 어떤 분은 그냥 웬만한 선수들 타율까지 줄줄 합니다. 이게. 쟤는 3할 3분이야. 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가 뭐하고 살고 있지? 다른 사람들 공 가지고 돈 버는 거 보고 살고 있는데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교양, 지식, 상식은 물론 영어도 늘지 않고 시간 난 낭비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소름이 쫙 끼쳐요. 심각하게 반성하고요. 하던 짓을 중단하고 책도 읽고 TV를 봐도 안 들리는 뉴스 보고 안 들리지만은 영화도 보고 네 그러다 자꾸 보다 보니까 그리고 교양 프로그램들 있죠. 그거 보다 보니까 점점 영어도 더 들리고 그래요. 그게 저한테 있는 지식이 모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거고요. 저는 이거 지금도 이거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성경과 씨름이 시작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받고 그러고 나서 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하고 찬양을 제외한 그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게 되었는데 참 희한합니다. 3년 동안입니다. 이런 것들이 비록 물론 유익하니까 나의 교양이나 지식을 늘려줄지라도 내 영적인 삶에는 큰 가치가 없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요. 세상 것들이 다 별 큰 가치가 없고 쓰레기 같다는 느낌까지 들었어요. 근데 이제 3년이 지났는데 또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삶에 올바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식과 상식도 필요하다는 거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만 만드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연도 만드셨어요. 여러분 자연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 질서를 우리가 공부하는 걸 갖다가 과학이라고 그래요. 그럼 과학만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문자 그대로 그것만 성경에 아 6일 걸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데 6일 걸렸다. 사람 수 다 되어보니까 지구 나이는 5천 년이다. 그럼 세상에 있는 그 물리학, 지리학, 천문학, 고고인류학 이게 다 어디 갑니까? 자연도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자연은 아예 무시해요. 그리고 성경 문자에만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상식이나 지식이나 교양이나 이런 거 풍부하지 않으면 성경 올바로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갈수록 그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해야 되는 같이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바빠요. 할 일 많아요. 성경의 콘텍스트를 모르면은 성경 본문에 왜 붙잡히면 됩니다. 그럼 아주 이상하다는 해석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는데요. 인생은 짧고 할 일은 많은데 배울 건 많은데 지금 내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 마치 세월은 강물처럼 바람처럼 총알처럼 날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물질, 시간, 정열, 에너지 이 모든 것들은 제한이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오지 않을 한 시간을 만약에 투자해서 TV를 봤다면은 여러분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돼요. 배우는 게 있어야 돼요. 새롭게 깨닫는 것이 있어야 여러분 삶의 발전이 있어요. 네.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쓴소리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제한적인 것들을 어떻게 낭비하느냐 혹은 어떻게 투자하는 것에 따라 나의 삶이 10년 지나고 20년이 30년 지나고 순간의 결정이 10년, 20년, 30년을 좌우합니다. 네, 여러분 지혜로운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세월을 아껴라. 여러분 세월은요 시간은 사용하지 않아도 흘러가는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아끼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바보 같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 중에서 공 갖고 노는 거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뭘까요? 개? 노. 아까 저기 고양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고양이가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 고양이 공 갖고 노는 고양이 공중은요 아주 그냥 잘 놀아요. 고양이보다 공을 더 좋아하는 동물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요 골프에 빠져 있었어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어렸을 때 구슬치기 하다가 중고등학교 때는 구슬보다 좀 공이 커져요. 탁구 좀 커졌어. 더 커지고 농구, 축구, 배구 아유 갖고 놀다가 대학 시절에는요 공이 다시 작아집니다. 당구공. 나이가 들면은 공이 아주 작아져요. 골프공. 작년에 말이죠. 제가 서울 갔는데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였는데 어디서 모인지 아십니까? 당구장. 제일 싸게 먹힌대요. 아, 제가 또 한번 감탄을 했어요. 여러분, 모파상의 여자 일생 아시죠? 남자의 인생은 공 가지고 놀다 죽는 인생이더라고요. 네. 여러분, 고양이는 말이죠. 자기가 공 갖고 놀죠? 딴 고양이가 공 갖고 노는 거 안 봐요. 우리는요, TV에서 딴 사람들 공 갖고 노는 거 그냥 열심히 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은 제가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래요. 회개해야죠. 네. 바꿔야죠. 뭘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됩니다. 왜?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하는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잘 보면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많은 저희한테 도움을 줍니다. 이 어떤 사람이 과연 가치 있는 삶이고 어떤 삶이 낭비된 삶인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삶인지 이거 다 알려져요. 근데 우리의 영적으로 물론이고요. 세상적으로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게 요즘 교회도 그렇게 됐어요. 세속적이고 이 반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세상에 사는 우리 크리스천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이거 쉽습니까? 우리가 붙들 건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올바로 배워서 나의 삶에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네, 내 길에 빛이 나이다. 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빛이 되어서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우리가 반드시 먹고 소화시켜야 하는 두루마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처음부터 꿀맛을 느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잘 믿어지지도 않고 지루하고 사람들이 읽기를 중단합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 시작했다가 레위기쯤 오면은 끝납니다. 네. 근데 이런 과정 잘 견디고요. 말씀 먹고 소화시키고 나의 것이 되었을 때는 이 말씀이요. 정말입니다. 꿀같이 달아집니다. 때로는 아주 써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과 좋은 약에 있는 두 가지 특성. 단맛과 쓴맛. 네. 이 나의 영혼을 살리는 하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두루마기를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시고 먹고 사시는 세상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기를 먹고 소화시켜야 하는지 오늘 배웁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말씀으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